마가복음 33번 메시지 노예 구주의 복음사역의 움직임 17번째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계속하여 10장 32절부터 52절까지 즉 노예 구주의 복음사역의 움직임에 관련된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 문제, 즉 주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세 번째 계시와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보좌로 가는 길에 관한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이 여리고에 오셔서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것을 봅니다. 야망과 눈먼 10장 35절에서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주 예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분이 그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묻자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 두 형제들은 초기부터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안드레 다음으로 주님께 부르심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3년 이상 주님을 따랐을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눈먼 상태였으며 전진된 치료, 즉 보는 기관을 특별히 치료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볼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그분의 죽음에 관해 세 차례나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0장 46절에서 우리는 주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여리고 즉 저주의 장소에 오셨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온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걸어가고 계셨으며 그들은 놀라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노중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만유를 포함한 죽음, 즉 제자들을 끝내고 그들을 부활 안으로 이끌 죽음을 수행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제자들은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분이 세 번째로 그것을 계시하신 후에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곧 평강의 도시에 도착하기 전에 저주의 도시인 여리고에 왔습니다. 여리고 근처에서 그들이 장님을 만났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8장 22절에 있는 자처럼 이 눈먼 사람은 그의 내적인 시각을 상실한 영적으로 눈먼 자를 상징합니다. 눈먼은 일종의 죄악의 저주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눈이 멀 때 그는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 눈먼은 어둠의 문제이며 어둠은 죄와 사망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눈먼은 어둠, 즉 죄와 사망의 합성체를 가리킵니다. 눈먼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으며 어둠이 있는 곳에 죄와 사망이 있습니다. 비록 주님의 제자들이 3년 이상 그분을 따랐었지만 10장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이는 눈 멀어 있는 것이 어둠 아래 있는 것이며 죄와 사망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행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이상, 즉 저주받은 상황을 끝내기 위해 그분이 죽음 안으로 들어가실 것에 대한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눈먼과 어둠과 죄와 사망을 사라지게 하고 사람들을 부활 안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여리고에 와서 눈먼 사람이 있었던 곳으로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경우는 모든 제자들이 소경이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지위에 대한 그들의 야망은 그들이 눈멀었다는 표시입니다. 그들의 야망은 또한 그들이 여전히 저주 아래 있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영광 중에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기를 요구한 직후에 그들 모두가 여리고 즉 저주의 도시에 왔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것입니다. 분깃이며 과정인 죽음.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잔과 침례가 모두 노예 구주의 죽음을 언급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잔은 그분의 죽음이 하나님께 구속할 죄인들을 위해 그분이 취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분깃임을 상징합니다. 침례는 그분의 죽음이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 그분이 통과해야 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10장 40절에서 주님은 계속하여 요한과 야고보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기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내 좌우편에 앉기를 구하는구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그러한 자리를 줄 권한이 없다. 나 자신은 노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너는 이에 대해 나의 주인께 구해야 한다. 그러한 요구를 가지고 내게 오지 말라. 노예로서 나는 그에 대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요한과 야고보를 향한 대답에서 주 예수님은 그들의 야망과 독립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동시에 그분의 대답에는 그분이 전적으로 주인이신 아버지를 의뢰했다는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독립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누구에게든 어떤 지위를 줄 자격이 없으셨습니다. 노예이신 그분은 오직 아버지만이 누구에게든 어떤 지위를 수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더욱이 주님의 지혜로운 대답은 제자들이 어두움에 있으며 그들은 그들이 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이 같은 요청을 함으로써 그들은 그들의 한계를 벗어나 멀리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38절에서 주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분이 마실 잔을 마실 수 있으며 그분이 받을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물으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다고 대답하자 그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여기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잔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아느냐? 그것은 죽음을 가리킨다. 침례 또한 죽음을 상징한다. 너는 너의 분깃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의 분깃은 지위가 아니다. 너의 분깃은 죽음이다. 너는 지위를 원한다. 내게 필요한 것은 지위가 아니다. 지위가 아닌 분깃이 너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데 너는 이 분깃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나는 죽어야 하며 너도 나와 함께 죽어야 한다. 이 죽음은 또한 침례이며 내가 통과해야 할 과정이다. 너는 나와 함께 이 과정을 통과해 갈 것이다. 내게는 내게 줄 지위가 없다. 왜냐하면 이것을 내게 주는 것은 나의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너의 필요는 죽음을 가리키는 그 분깃을 취하고 이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당신의 분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분깃은 어떤 지위입니까? 당신의 분깃은 장로 혹은 봉사의 무리 가운데서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모두 교회 생활 안에서의 우리의 분깃이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잔과 끝내는 잔을 마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의 분깃은 지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분깃은 끝냄입니다. 당신은 장로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끝날 필요가 있습니다. 봉사 무리 가운데서 인도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끝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의 우리의 분깃은 지위가 아닌 끝냄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마셔야 할 분깃으로서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통과해야 할 과정으로서의 죽음을 갖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인 우리는 주님의 죽음의 침례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긴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 있는 분깃과 죽음의 과정에 대해 들을 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 형제님, 우리는 두렵습니다. 당신의 말은 우리를 떨리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음의 잔과 침례에 관해 첫 번째로 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의 잔을 마시며 그분이 받을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분은 주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이 말씀은 주님의 좌우편에 앉기 원하는 우레의 아들들인 요한과 야고보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나의 좌우편에 앉는 대신에 너희는 내 무덤에 있을 필요가 있다. 나의 좌우편으로 승진되는 대신에 너희는 나와 함께 장사될 것이다. 나는 이 잔을 마셔야 하는데 이 잔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나는 죽음의 과정 안으로 침례받을 것이며 너희도 또한 동일한 과정 안으로 침례받을 것이다.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너희가 나의 부활 안으로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유일한 대치물이시며 우리가 그분으로 대치될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대치되려면 우리는 그분의 죽음의 과정을 통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그분의 죽음을 마실 필요가 있습니다. 잔과 침례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이제 우리는 잔과 통과할 과정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가 마셔야 할 분깃이며 우리가 통과해야 할 과정이신 주님의 죽음에 관한 가르침이 소홀히 여겨져 왔습니다. 대신에 믿는 이들은 종종 마가복음 10장을 하나의 이야기로 여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단지 어떤 이야기에 관한 기록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왕국 생활이 무엇이며 왕국에 들어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계시합니다.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죽음의 분깃을 취하고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증은 날마다 우리가 그분의 죽음을 마시며 그분의 죽음을 통과해 걷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이다. 나는 그분의 끝내는 죽음을 마시며 과정인 그분의 죽음을 통과해 걷고 있다. 우리가 부활 안에 있는 것은 이 분깃을 취함으로써 또한 이 과정을 통과하여 감으로써입니다. 부활 안에서는 참으로 더 이상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입니다. 소경 거지를 고침. 우리의 두 아들로 대표된 모든 제자들은 그들의 눈몸을 치료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리고 근처에서 그들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만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 힘이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노예구주는 그들에게 불쌍한 소경거지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다시 한번 그분의 인성 안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동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그의 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곤고한 자를 향한 이 얼마나 따스한 사랑입니까? 이 사랑은 노예 구주의 인성 안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표현되었습니다. 소경은 주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그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즉시 바디메오는 보게 되어 주님을 쫓았습니다. 우리가 10장 35절부터 52절을 주의깊게 읽어본다면 우리는 우레의 두 아들이 소경거지와 하나였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주께서 똑같은 질문을 야고보와 요한에게와 바디메오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의 이해에 있어서 우리의 두 아들은 가난한 거지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즉 야고보와 요한은 잘못된 방법으로 구걸을 했으나 바디메오는 바른 방법으로 구걸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구했으나 바디메오는 보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바디메오의 눈먼이 치료된 것은 또한 야고보와 요한과 다른 제자들의 눈먼이 치료된 것이었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그분 좌우편에 있는 지위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그분은 그들의 눈먼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 오셨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소경에게 시력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지위의 옷을 내어버림. 마가복음 10장 50절은 소경 바디메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어떤 사람이 자신의 옷을 던져버리는 것은 이 사람이 지위를 주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옷이나 제복은 지위를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나 간호사가 입고 있는 제복은 지위를 표명합니다. 어떤 경찰관이 직무가 끝나면 그의 제복을 벗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아무런 지위도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일한 갈망은 시력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부른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는 즉시 그의 옷을 던져버리고 시력을 회복하고자 주께로 달려갔습니다. 원칙적으로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옷을 던져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장로 직분을 지위로 생각한다면 당신은 장로 직분의 옷을 던져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봉사무리 가운데 인도자들이 되기 원하는 자들은 장로 직분의 옷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위의 옷을 모두 던져버리고 영적 시력 얻기를 주의해야 합니다. 바디메오와 같이 우리 모두는 시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자들로 시력을 얻게 하시려고 주 예수께서 죽으셨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죽음으로 우리는 눈먼에서 벗어나 주님의 부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부활 안에서 우리는 시력을 얻습니다. 부활 안에서 시력을 얻음. 10장 끝부분의 치료는 마가복음에 기록된 마지막 치료의 기적입니다. 마지막 치료의 기적은 눈먼을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매우 감사드리는 것은 그분이 나의 눈먼을 완전히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나의 시력을 찾았습니다. 나는 아무런 옷도 어떤 지위도 주의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눈먼을 치료하신 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죽음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그들은 또한 그분의 부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활과 승천 안에 있기 위해 죽음을 통과하려는 분이 오직 주 예수 한 분만이 아니었다는 사실로 인상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그분의 부활과 승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분과 함께 죽음 안으로 들어가려는 중이었습니다. 16장에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분의 승천 안으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봅니다. 10장 끝부분에서 제자들은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기 위해 자격을 갖추고 준비되었으며 그로 인해 그들은 그분의 승천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영적인 체험에서 당신은 10장 끝부분에 도달했습니까? 당신은 마지막 치료, 즉 당신의 눈몸을 치료받았습니까? 우리의 눈몸이 치료받았다고 말할 수 있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더 이상 눈몸이나 어둠이나 죄나 사망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노예 구주와 함께 죽음 안으로 들어가 그분의 부활을 통과하여 그분의 승천 안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